VOA 세계 뉴스입니다. 세계은행은 1일 러시아와 21개월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12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은 이날 새로운 우크라이나 지원 기획안인 포용 회복 효율을 위한 사회보호 투자를 소개하면서 러시아의 침공으로 막대한 영향을 받은 우크라이나 내 가장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29개 프로그램에 추가 지원을 이같이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획은 장애인과 고아, 후견인 보호 아래 있는 아이들을 돕는 것이 목표이며 우크라이나 정부가 보장하는 최저소득, 주거, 공공시설 보조금 등도 지원할 것이라고 세계은행은 밝혔습니다. 아룹 바네르지 세계은행 동유럽 담당 국장은 이 기획인 가장 필요한 시기에 약 1천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겨울철 취약계층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사회적 지원 제공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1일부터 전기자동차 배터리용 핵심 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흑연 제품 수출을 규제한다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 신문은 11월 30일자 보도에서 중국 정부가 민감도가 높은 특정 흑연 품목들에 대해 1일부터 수출 규제 조치에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복수의 중국 정부 관리를 인용해 흑연 수출 통제는 특정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국제 규범에 근거해 중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10월 흑연 관련 항목 임시 수출 통제 조치의 개선 및 조정에 관한 공고를 통해 이날부터 흑연 제품 수출의 규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고순도, 고강도, 고밀도 합성 흑연 재료와 편형, 천연 박편형 흑연 등 관련 제품 등을 수출하는 업체들은 중국 당국의 선적 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흑연 생산과 수출국으로 전 세계 90% 넘는 흑연을 전기자동차 전지에 양극에 사용하는 물질로 정제하고 있습니다. 최대 수입국은 미국, 한국, 일본 등입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가 첨단 반도체 산업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으려는 미국의 노력에 대한 보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패배할 경우 러시아의 다음 목표는 미국 등 북대서양 조약기구 국가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은 스스로를 돕는 것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조 부족과 무기, 자금 부족으로 우크라이나가 회복에 실패하면 러시아가 나토 국가들을 침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그때가 되면 미국은 어린이들까지 싸움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동맹들로부터 원하는 무기를 제때 지원받지 못한 점 등으로 러시아에 대한 반격작전이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겨울은 전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올겨울은 전반적으로 전쟁의 새 국면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군대와 싸우는 중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으로부터 군사 지원이 불명확해지고 있는 점과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기후변화로 피해를 본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기금 운용에 합의했습니다. 유엔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에서 이날 개막한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28차 당사국 총회에서 각국 대표단이 이 같은 내용의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 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사국 총회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연합은 이 기금에 1억 달러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독일과 미국 그리고 일본도 제공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소셜미디어 X에서 이 같은 합의를 환영하면서 이 기금은 기후 정의의 실현에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이먼 스틸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은 기금의 공식 출범이 이번 28차 당사국 총회 첫날 이뤄진 주요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모든 정부와 협상 대표들은 이 기세를 활용해 두바이에서 야심찬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그동안 가뭄,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계속된 기상이변으로 인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이 기금을 계속 요구해왔다고 유엔은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1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북한 국적자 8명과 기관 한 곳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를 선전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9.19 남북 군사 합의 사실상 파기와 이에 대한 한국의 상응 조치가 긴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주한 미군 사령관이 전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9도에서 영하 2도, 최고기온 영하 7도에서 영상 8도.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에서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북한 국적자 8명과 기관 한 곳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북한의 무기를 거래하고 해외에서 북한의 위장회사를 운영해온 개인 등이 대거 제재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북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 파트너와 협력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수익 창출 활동과 미사일 관련 기술 조달 등 제재 회피를 용이하게 하는 해외의 북한 대표 8명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21일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이라며 북한의 수익 창출과 물자 조달, 정보 수집 역량을 저해하고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개발과 북한의 불법 무기 및 관련 물자 수출을 막기 위한 미국과 해외 파트너의 다각적인 노력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제재 조치는 한국과 일본, 호주 등 4개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발표됐습니다. 먼저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국적자 중 무기 거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인물은 대북 제재 대상 기업 청송연합의 이란 테헤란 주재원 강경일과 리성일, 중국 베이징 주재원 강평국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 정찰총국이 통제하는 청송연합은 해상 군용 선박과 무기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라며 이란의 방위산업체의 기술과 무기를 공급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국영기업, 은행과 관련된 대리인, 개인을 통해 국제금융체계에 접근해 불법적인 금융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조선무역은행의 수석대표 서명과 조선통일개발은행의 러시아 주재원 최은혁, 고려상업은행의 중국 주재원 장명철 등에 대한 제재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위장회사를 이용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재래식 무기 조달을 위한 자금을 이체했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에 관여한 최성철과 임성순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 기관인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의 위장회사의 대표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기관으로 유일하게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곳은 북한 해킹 조직 킴수키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킴수키가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인 정찰총국 산하 기관으로 주로 스피어 피싱을 사용해 유럽과 일본, 러시아, 한국, 미국 등의 정부와 연구기관, 학술기관, 언론 종사자 등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북한 국적자 8명과 킴수키와 연계된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 등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미국 정부가 의미하는 미국인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도 포함됩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보도자료에서 오늘 미국, 호주, 일본, 한국의 조치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활동에 맞서기 위한 우리의 공동의지를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노동자와 자금 세탁업자, 사이버 스파이, 불법 자금 조달에 대한 북한의 활용은 계속해서 국제안보와 영내 우리의 동맹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오늘 러시아와 중국, 이란, 그 외 다른 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북한인 8명과 북한 기관 한 곳을 제재했다며 이는 군사 정찰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의 지난 11월 21일 불법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발사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했고 직접적으로 영내와 세계 안보를 훼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 호주를 포함한 4개국이 최초로 공동으로 제재 지정을 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의 제재 지정은 불법 조달과 수익 창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무기 확산 등 다양한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불법 활동을 지원하는 행위자를 계속 추적하고 동맹 파트너와 협력해 북한의 불안정한 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자금을 차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는 올해 들어 11번째입니다. 또한 이틀 연속 북한을 겨냥한 조치를 내놓은 것이기도 합니다. 앞서 해외자산통제실은 29일 북한 해커들이 해킹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가상화폐 믹스 업체 신바드를 제재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 정부도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위성 개발 등에 관련한 북한 사람들에 대한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위성 개발과 물자 조달, 탄도미사일 연구와 개발 등에 관여한 북한인 11명에게 독자 제재를 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보를 위협하는 소위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불법 활동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엔 북한의 지난달 21일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 1호와 이를 탑재한 운반 로켓 천리마 1형 발사를 주도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국장인 리철주와 소속 인사 김인범, 고관영, 최명수 등 4명이 포함됐습니다. 또 룡성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 강선이 제재 목록에 올랐습니다. 룡성기계연합기업소는 북한 굴지의 기계 제작업체로 군수산업 연관성이 제기된 곳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이 위성 개발과 관련 물자 조달, 무기 개발 등에 관여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탄도미사일 연구와 개발, 운용에 참여한 김용환 727 연구소장과 최일환, 최명철 군수공업부 부부장, 그리고 김춘교 인민군 중장, 최병환 태성기계종합공장 지배인, 진수남 주 러시아 북한 대사관 무역서기관도 제재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미사일 연구개발 기관으로 알려진 727 연구소는 그간 북한 매체 등에 거의 이름이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진수남은 신규남이라는 이름도 사용하는 인물로 북한 국영보험회사인 조선민족보험총회사를 대리해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유럽연합 제재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 가운데 진수남을 제외한 10명은 한국이 세계에서 최초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민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기관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선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대북 독자 제재는 미국과 일본, 호주 등과 함께 이루어진 겁니다. 미한일 3국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9월에도 사전 공조를 통해 동시에 대북 제재를 발표한 적이 있지만 호주까지 함께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외교부는 호주가 처음으로 동참한 것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선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새로운 제재 부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이런 우방국의 중첩적 독자 제재로 제재망을 촘촘히 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를 선전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무기 추구가 영내 안보를 위협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30일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정당성을 강변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네이트 에반스 대변인은 이날 김 부부장 담화와 관련한 VOA 논평 요청에 그런 것들은 정당 방위가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이웃 국가들과 그 너머를 위협하는 것은 바로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외교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에반스 대변인은 또 북한의 수사로 판단컨대 북한이 안보리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안보리를 약화시키고 안보리를 자신의 선전을 퍼뜨리는 플랫폼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 사무총장과 대부분의 안보리 이사국들이 확인했듯 북한의 행동들은 여러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30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유엔 안보리가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에 의해 주권 국가들의 자주권이 난폭하게 유린되고 극도의 이중기준이 파렴치하게 적용되며 부정의와 강권이 난무하는 무법천지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와 관련해 지난 27일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를 비판하고 한반도에 핵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전개한 것에 반발했습니다. 또 앞에서는 대화 타령을 늘어놓고 뒤에서는 군사력을 휘두르는 것이 미국이 선호하는 힘을 통한 평화라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같이 준비되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 더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한 대미 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권국가의 자주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협상 의제로 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우리가 미국과 마주 앉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대화 재개를 거부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7일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와 관련해 공개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 차원의 대북규탄 성명이나 결의안 채택과 같은 구체적인 성과 없이 회의를 마쳤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도 문제의 책임을 북한이 아닌 미국으로 돌린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진입니다.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사실상 파기와 이에 대한 한국의 상응 조치가 긴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커티스 스케퍼로티 전주한 미군사령관이 전망했습니다.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북한이 더 공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티스 스케퍼로티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30일 9.19 군사합의를 둘러싼 최근 남북의 움직임들이 합의 발효 이후 보지 못한 수준의 긴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육군 대장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유엔사 사령관을 지낸 스케퍼로티 전 사령관은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주최 온라인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What I think we're going to see is the North Koreans have already put in 10 posts. They brought in recoilless rifles, which is a heavier weapon.
스케퍼로티 전 사령관은 북한은 이미 감시 초소를 복원했고 무반동총 같은 중화기를 배치했으며 비무장지대 내 경계를 다시 서기 시작했고 한국도 비무장지대 내 병력 재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측 간 거리가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며 그곳에 어느 정도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스케퍼르트 전 사령관은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 구역 설정으로 비무장지대 DMZ를 따라 한국의 정찰 감시 역량이 떨어졌을 것이라면서도 비무장지대 주변에 배치했던 북한의 중화기를 뒤로 물리게 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9.19 군사합의 이전에는 DMZ와 북방 한계선 NLL 주변에서 작은 교전들이 종종 일어났고 그 교전들은 아주 쉽게 더 큰 일로 번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스케퍼르티 전 사령관은 9.19 군사합의 이후 한국군도 DMZ에서 더 물러난 곳에 병력을 배치하고 대신 DMZ에는 조기경보용으로 센서와 전자장비를 배치했다며 이러한 태세 전환이 한국에 실질적인 이점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상황에 대한 반응을 균형 있게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에 한국 정부는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고 이에 북한은 23일 사실상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27일 북한군이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파괴한 비무장지대 DMZ 내 감시초소 GP에 병력과 장비를 다시 투입하고 감시소를 설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군 감시 장비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27일 북한군 조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국군 GP 재가동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스케퍼르티 전 사령관은 현재 국제정세로 인해 북한이 더 공격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연합군 사령관을 지낸 스케퍼르티 전 사령관은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분쟁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that war has created an atmosphere where China and Russia has grown closer together. North Korea has benefited from that as well.
스케퍼루티 전 사령관은 전쟁으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가 더 가까워지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북한도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북한은 아마도 자신들이 더 공격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졌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제 긴장 완화나 관리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이 자신들의 일정에 맞춰 무기 개발을 공격적으로 진전시키는 데 더 집중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비록 낡았지만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러시아와도 관련 협의를 할 수 있다며 그들이 준비태세에 대해 무엇을 배울지가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스케퍼루티 전 사령관은 북한의 공격적인 무기 진전 수준에 대해 상당히 우려해야 한다며 북한은 과거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치명적인 미사일과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위성을 쏘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한 동맹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스케퍼루티 전 사령관은 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미한일 정상회의를 개최한 사실을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양국이 계속해서 진전을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make sure that we're acting with a sense of urgency on what we agreed to in the Washington Declaration. You know, that was I really applaud that.
스케퍼루티 전 사령관은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을 긴박감을 가지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며 그 선언을 높이 평가하지만 실제로 억지 효과를 높이고 효력을 확인하며 동맹의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미한 동맹 간 지휘 통제부 간 통신과 데이터 전송을 개선하고 한국의 방공과 미사일 방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한일 3국 군사협력과 관련해서는 통신과 정보 교환, 데이터 교환을 통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3국을 방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다음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빅터차 CSIS 한국 석좌는 러시아가 북한에 정찰 위성 기술을 지원했다면 이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러시아의 대북 군사 기술 지원은 미국의 정책적인 딜레마를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대북, 대러 추가 제재를 통해 협력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며 북한이 러시아 군사 기술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대북 제재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의 협력과 관련해선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회의를 계기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I don't get a clear sense from the administration in conversations that I've had post APEC summit. That like this was, you know, I don't even know if this was a topic. I'm sure it was a topic of discussion.
에이펙 정상회담 이후 바이든 정부와 내가 나눈 대화에서 북한 문제에 진전이 있었다는 신호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군사 협력, 펜타닐, 인공지능 AI에 대한 진전이 조금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차석자는 북러 기술 협력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과의 협력뿐인 것 같다면서도 중국의 호응 여부는 여전히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미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보좌관도 이날 토론에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매우 우려되는 발전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s also very concerning development because, you know, they are going to they have enhanced cooperation, right? They're going to provide signals intelligence.
테리 전 보좌관은 그들이 협력을 강화해 러시아가 북한의 신호 정보, 정보 원천, 분석, 민감한 기술 등을 제공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북한의 위성과 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를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완전히 무너졌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어떤 종류의 징벌적 조치도 지지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이 오는 2일 발사하는 첫 군사 정찰위성의 성능은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정찰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첫 군사정찰 위성이 12월 2일 미국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미국의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될 예정입니다. 이번 위성 발사는 북한의 주요 전략 표적에 대한 감시 및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한국군이 지난 2018년부터 독자 정찰 위성을 자체 연구 개발하기 시작한 이른바 425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한국군은 독자 정찰 위성이 없어 대북 위성 정보를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고성능 영상 레이더 탑재 위성 SAR 4기와 전자광학, 적외선 탑재 위성 1기 등 총 5기의 정찰 위성을 오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발사해 전력화한다는 계획을 진행해왔습니다. 한국의 첫 정찰 위성은 초소형 SAR 영상 레이더로 위성에서 전자파를 지상 목표물에 발사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SAR 위성은 전자광학 및 적외선 위성에 비해 선명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기상 조건이나 주야간에 관계없이 목표 지역을 효과적으로 정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국 군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해장 정찰 위성은 가로세로 30에서 50cm 정도 수준의 해상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30cm의 해상도를 갖는다는 것은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서 지상에 있는 30cm 크기의 물체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이는 군사적 효용성을 갖춘 훌륭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at's pretty good imagery. It's probably close to about the best commercially available imagery.
미사일 전문가인 반 벤디펜 전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30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의 정찰 위성이 확보한 위성 사진 해상도는 과거 우주 선진국들이 운영하던 정찰 위성급이자 현존하는 상업용 위성 가운데 가장 고화질의 이미지와 비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이 운영하는 군사 정찰 위성에 비해서는 해상도가 다소 낮지만 한국이 북한의 시설과 차량, 활동 등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많이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향후 추가 군사정찰 위성을 계속 발사할 계획임을 밝힌 만큼 더 큰 규모의 높은 성능을 갖춘 위성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ST 애널리틱스 박사도 정찰 위성의 해상도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광학 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 위성의 크기에 달려 있다며 한국의 위성은 중형급으로 첫 정찰 위성 발사임을 감안한다면 훌륭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Probably it's good. If you compare to commercially available satellites, it's quite good.
특히 한국의 정찰 위성 해상도는 일반적 상업용 위성보다 훨씬 뛰어난 수준이며 우주개발 선진국 중 하나인 프랑스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찰 위성 수준과 비슷하다면서 북한의 주요 시설의 움직임과 변화를 확인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전력화할 예정인 5개의 정찰 위성은 각각 800kg급이며 13,500kg으로 초대형급인 미군 정찰 위성 키홀 등에 비하면 중간 정도의 크기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한국의 정찰 위성 발사가 성공한다면 북한이 얼마 전 우주 궤도에 올린 정찰 위성 만리경 1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군사적 효용성을 가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Now, the guess that I've made is that it's probably no better than 3 meters. So,
반벤디펜 전 부차관보는 현재까지 알려진 북한의 기술 수준을 토대로 관측하면 만리경 1호의 해상도는 3m 수준을 넘지 못하는 반면 한국의 해상도는 30cm로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북한 내부의 내밀한 활동과 차량 움직임 등을 정밀하게 파악할 때 북한은 시설과 병력의 유무, 군 자산의 집결 정도만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소 1m 미만의 서브미터급 해상도를 갖춰야 군사 정찰 위성으로서 의미를 갖는 만큼 북한과 한국은 품질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차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첫 정찰 위성 발사를 통해 확실한 대북 감시 정찰 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이 정찰 감시 분야에서 북한의 단순 비교 우위가 아닌 비교 불가 수준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위성 확보와 미국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So it can only see a particular area for a few minutes.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벤의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지구 궤도를 도는 위성의 특성상 한 개의 위성으로는 보통 1, 2주에 한 번씩 몇 분 동안만 특정 지역을 볼 수 있다면서 미국이 수십 개의 위성을 궤도에 올려 놓고 있는 것은 보다 완전한 범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향후 다섯 개의 정찰 위성을 모두 발사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미국이 위성 공유를 통해 얼마나 메워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현재 한국군이 발표한 425 사업에 따르면 정찰 위성 다섯 개가 모두 궤도에 올라도 위성의 재방문 주기를 고려할 때 특정 지점을 평균 2시간 단위로 관측할 수 있어 2시간의 정찰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2028년부터 총 44개의 초소형 싸위성을 발사해 군집 형태로 운용하면서 재방문 주기를 줄여 5개의 중대형 위성 운용 시 발생하는 정찰 공백을 메우고 추가적으로 외국에서 위성을 대여하거나 지원받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첫 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확보된 정찰 감시 역량을 훨씬 더 능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점도 얻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this will be under South Korea's own control. It can decide what it images and when.
반 밴디펜 전 부차관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얻은 정보를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모든 위성 정보를 동맹이나 상업용 위성에 의존했을 때와는 달리 훨씬 더 많은 제어권을 한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북 위성 정보는 많이 확보되고 중첩될수록 좋은 만큼 동맹국과 공유해 빈틈을 메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한국도 위성 정보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발돋움해 동맹과 윈윈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해 북한이 이중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게리 세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3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을 위반하면서 핵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개발과 시험을 금지하는 여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라면서 위성을 쏘아올리는 데 사용된 기술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UN Security Council has passed a number of resolutions.
따라서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북한의 우주 발사나 위성 발사를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제한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한국 등은 자유롭게 우주 개발에 나서면서 왜 북한만 문제 삼느냐는 북한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용도라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선한 의도로 이용될 수도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면서 북한이 우주개발 목적으로 위성을 발사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금지한 것은 그간 북한이 행한 잘못된 행동들의 후과이며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김여정 북한노동당 부부장은 30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유엔 안보리가 지난 27일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한 데 대해 극도의 이중기준이 파렴치하게 적용되며 부정의와 강권이 난부하는 무법천지로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주된 위협은 북한의 주권적 권리 행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를 회방하고 억압하려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으로부터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미국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북한 무기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되는 것을 막을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의원은 29일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김정은의 물질적 지원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두 악의적 행위자 간의 위험한 파트너십을 의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널리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북러 협력 제재 법안이 29일 하원 외교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BOA에 이같이 밝히며 우리는 이 불순한 파트너십을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무기가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푸틴의 유혈 전쟁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중요한 법안이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해 기쁘다며 하원 본회의 심의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하원 외교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북러 협력 제재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코널리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는 어떤 모호함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널리 의원은 권위주의가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그 어느 곳에서도 희망과 민주주의의 불꽃을 꺼뜨릴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널리 의원은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조 윌슨 의원과 함께 지난 9월 이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무기 등 북한의 군수품 지원에 연루된 모든 개인과 기관, 그리고 관련 거래에 관여한 해외 금융기관을 제재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이날 가결된 최종안에는 특히 북한의 우주,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러시아의 경제적, 기술적 지원에도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새로운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월 러시아 보스토니치 우주기지에서 4년 9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군사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북한이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했다며 9월 7일과 8일 북한 라진항에 적재된 300여 개 분량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가 촬영된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0월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미국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 10월 북러 무기 거래 의혹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모두 근거가 없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중국 내 억류 중인 탈북민의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역할과 관련 국가 간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회는 중국 내 억류 중인 탈북민의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30일 중국 내 억류 중인 탈북민의 강제 북송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탈북민 강제 북송은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의 탈북자 송환을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전 특별보고관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 내 탈북민 북송 문제는 과거에도 문제가 됐고 지금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유엔과 유엔난민기구, UNHCR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탈북민 송환을 중단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problem of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escapees continues to be very serious. It has been an issue in the past.
퀸타나 전 특별보고관은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그들은 모진 학대와 무단 탈북에 대한 안갚음을 당할 수 있다며 이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전 특별보고관은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에서의 탈북민들의 상황은 정말 복잡하다며 특히 여성들, 탈북민들 대부분은 여성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난민기구가 있는 북중 접경 지역에서 탈북민 인권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here the situation really is very complicated for escapees on the ground, especially women because most of them are women.
탈북 현장인 북중 접경 지역에서 탈북민들에게 자원과 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퀸타나 전 특별 보고관은 그러면서 관련 국가들 간의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역내 모든 당사국들, 한국이 중국은 물론 몽골과 다른 나라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대화를 시도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것이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o I would encourage all the parties in the reg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gether with others in the region trying to and China.
한국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중 억류 북한 이탈 주민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가 국제협약인 난민 지위에 대한 협약과 공문 방지 협약을 준수하고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과 북한 이탈 주민의 의사에 따라 한국 또는 제3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유엔 난민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가 중국 정부 및 국제사회에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등 북한 이탈 주민의 인권 보호와 안전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도 헌법에 따라 한국 국민으로서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중국에 억류 중인 북한 이탈 주민들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점검과 함께 중국 정부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협조를 구하는 등 강제 북송을 저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결의안은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제적인 인권 향상에 앞장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1951년 난민지휘협약의 당사국임은 물론 1984년 고문방지협약, 1966년 인종차별철폐협약,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 1989년 아동권리협약, 1966년 사회권규약의 국제인권조약상의 여러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히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난민지휘협약상 북한 이탈 주민은 국제법상 난민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난민 인정 절차를 시행하지 않고 북한 이탈 주민을 체포, 구금, 강제 북송하고 있는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세계 최악의 정치범 수용소를 두고 있고 북한 이탈 주민들이 강제 송환되면 그 과정에서 영양실조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한 공개, 비공개 처형, 구금, 고문 및 폭행, 성폭행, 강제 낙태, 강제 노동 등의 인권 탄압을 겪게 된다는 사실이 강제 송환을 경험한 수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며 만약 이대로 강제 북송이 이뤄질 경우 대규모 인권 탄압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강제 북송을 저지하고 북한 이탈 주민들의 인권 보호와 안전을 위해 결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결의안 대표 발의자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북한 이탈 주민의 강제 북송을 중단하고 북한 이탈 주민의 의사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제3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영국 주재 북한공사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유엔총회 본회의보다 한 발 앞서 통과해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결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260명 중 찬성 25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회에서 중국의 북한 이탈 주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처리된 것은 2011년, 2012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보이의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 일가족의 일상적 삶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여주는 책이 체코어로 번역 출간됐습니다. 유럽에서 고개를 드는 신전체주의의 위험을 경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번역을 맡은 체코 교수는 밝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1347년 개교해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가운데 하나인 체코의 명문 찰스 대학교에서 30일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삶을 그린 책 가려진 세계를 넘어 체코어판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영국에서는 탈북민 출신 인권운동가 박지은 씨와 한국 출신 최설인 작가가 지난 2019년부터 프랑스어와 중국어, 한국어, 영어 등 4개 국어로 출간한 이 책의 체코어 제목은 북한에서의 나의 삶입니다. 찰스 대학교에서 2002년부터 한국학을 가르치는 토머스 호락 교수가 번역했습니다. 호락 교수는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인 동료로부터 책을 소개받아 읽은 뒤 큰 감명을 받아 바로 번역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유럽 사람으로 읽으면 이렇게 거의 충격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뭐 궁핍한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뭐 국민에 대한 억압 아니면 부자유 그런 거 많이 와닿았죠. 제가 그러니까 7, 80년대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라의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살았는데 그래서 어떤 거는 그냥 데자비처럼 감정적으로 약간 그러니까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과거가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근데 체코는 북한처럼 그렇게 심한 수준은 아니었죠.
이날 출판 기념회엔 얀 피셔 전 체코 총리와 홍영기 체코 주재 한국 대사, 체코 주재 핀란드 대사 등 프라하의 여러 나라 외교관들이 참석했습니다. 또 저자인 박지은 씨와 최설인 씨도 직접 참석해 북한 주민들의 최근 실상과 이를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시선 등에 대한 생각을 나눴습니다. 박 씨는 VOA에 프라하의 많은 매체가 인터뷰를 요청해 바쁜 하루를 보냈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체코는 친숙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한테도 체코는 낯선 나라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뭐 체코슬로벤스코라고 부르지만은 거기 뭐 북한 해외 노동자들도 나와 있는 거고 옛날에 뭐 저희 살 때 체코 영화도 봤던 적도 있고 그래서 북한 주민들한테도 체코도 이제 가장 이제 가깝게 느껴지는 나라인데 거기에서 우리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두가 힘써주고 있다는 이러한 희망적인 메시지가 가게 되면 북한 주민들도 또 힘을 내지 않을까.
가려진 세계를 넘어는 남북한 출신 두 여성이 영국에서 우연히 만나 5년간 대화하며 서로의 체제에 대해 가졌던 막연한 선입견을 하나씩 지워가며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을 담백하게 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체제에 대한 직접적 비판보단 박지연 씨의 조부와 부모, 자녀에 이르기까지 한 가족의 삶을 통해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 주민 통제 등 북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런 북한 정권의 압제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주민들의 강인함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런던에서 열린 영무판 출판 기념 행사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영국 상하원 의원,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 등 저명 인사들이 직접 혹은 영상을 통해 축사와 찬사를 보내 주목을 받았습니다. 호락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옛 동유럽의 사회주의와 북한의 체제가 어떻게 다른지 쉽게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체코도 이렇게 공산주의 국가였지만 북한은 그러니까 사회주의란 나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독특한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개인 기본 인권이 무시되고 철저하게 당에서 정한 대로 움직이는 그런 나라. 아마 전체주의 수준으로 따지면은 아마 뭐 북한을 이렇게 넘어설 수 있는 나라가 현재도 없고 과거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완전 전체주의 나라. 북한은 차원이 완전 다르죠. 완전히 뭐 신격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를 그 신격화해서 완전히 그 뭐 종교처럼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그 의식까지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노력은 체코에는 없었습니다.
아울러 체코와 헝가리 등 옛 유럽 공산국가의 일부 시민들 사이에 고개를 드는 전체주의의 위험을 경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체주의에 대한 향수, 가짜뉴스 등 허위선전의 위험을 경고하는 데에도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 학생들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체코를 그 공부하고 있는데 뭐 제대로 된 교재도 없고 그냥 인터넷 접속이 안 돼서 치열치열 그런 체코를 못 듣고 못 읽고 100년 이상 된 고전을 그냥 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들이 이렇게 그 자기 꿈도 실현하지 못하고 그냥 그 땅에서 지시하는 대로 다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느낀 바가 아주 컸습니다. 다시 그런 뭐 그 엉뚱한 뭐 선동, 선전 그러니까 사회주의 한번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많이 가슴에 와닿았죠.
체코는 1948년 북한과 수교한 뒤 매우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냉전 해체 후 북한 체제에 대해 매우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과 2019년 각각 체코 국회 등 정부 대표단의 통역으로 북한을 두 번 방문하고 한국에서도 3년 가까이 체류했던 호락 교수는 북한의 고립이 더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락 교수는 프라하에 북한 대사관이 있지만 존재감은 거의 없고 찰스 대학을 비롯해 지역사회와의 교류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평양 외국어 대학 체코과 학생들을 만난 뒤 느꼈던 슬픈 감정이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체코를 그 공부하고 있는데 뭐 제대로 된 교재도 없고 그냥 인터넷 접속이 안 돼서 치열치열 그런 체코를 못 듣고 못 읽고 100년 이상 된 고전을 그냥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들이 이렇게 그 자기 꿈도 실현하지 못하고 그냥 그 땅에서 지시하는 대로 다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느낀 바가 아주 컸습니다. 다시 그런 뭐 그 엉뚱한 뭐 선동, 선전 그러니까 사회주의 한번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많이 가슴에 와닿았죠.
호락 교수는 체코가 북한의 교육 등 인적 교류를 제한해도 청년들의 사상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북한 정권 입장에선 유학생을 외국에 보낼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지원 씨는 이날 행사 뒤 찰스대 학생들과 북한 실상에 대해 대화하며 극악한 전체주의가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체코에서 북한에서의 나의 삶이란 제목으로 판매를 시작한 이 책은 현재 온라인 서점에서 358 체코 코로나, 미화로 16달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또다시 북한 고려항공의 영내 운항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30일 개정한 EU 항공안전 목록을 공개하고 북한 고려항공의 경우 러시아제 TU-204 기종여객기 두 대를 제외한 나머지 항공기의 영내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U는 국제 민간항공기구의 국제적 안전 기준을 토대로 매년 두 차례 EU 안전 목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고려항공은 2010년부터 14년 연속 이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EU는 2006년 고려항공을 전면 운항 금지 항공사 명단에 올렸다가 2010년 3월 북한이 러시아에서 TU-204 여객기 두 대를 도입하자 엄격한 제한 아래 EU 상공을 비행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다만 고려항공이 실제로 EU 국가를 운항한 적은 없습니다. 특히 북한 국적 항공기는 지난 2016년 5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에 따른 EU의 대북 독자 제재에 따라 EU 상공을 비행하거나 이착륙할 수 없습니다. 현재 고려항공은 10여 대의 여객기와 수송기를 갖고 있습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고 오전부터 밤사이 평안남도와 황해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평안 북도와 함경도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 영하 19도에서 영하 2도, 최고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에서는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입니다. 평양과 남포 구름 많고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평양 최저 영하 6도 최고 5도, 남포는 최저 영하 5도 최고 6도, 신우주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끼고 최저 영하 7도 최고는 3도, 강계 흐리고 오후 한때 눈이 내리겠고 최저 영하 13도 최고는 0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해주 구름 끼고 최저 영하 4도 최고 6도, 개성 구름 많고 한때 눈이 내리고 최저 영하 7도 최고 6도, 사리원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5도 최고는 6도.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입니다. 함흥 맑고 최저 영하 7도 최고 8도, 장진 구름 끼고 오후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17도 최고 영하 3도, 해산 흐리고 오후에 가끔 눈이 내리고 최저 영하 19도 최고 영하 4도입니다. 원산 구름 끼고 최저 영하 3도 최고 6도, 청진 구름 끼고 최저 영하 5도 최고 3도, 선봉 구름 끼고 최저 영하 10도 최고는 0도가 되겠습니다. 삼지연은 구름이 많고 오후 한때 눈이 내리고 최저 영하 19도 최고 영하 7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브이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세계은행은 1일 러시아와 21개월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12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은 이날 새로운 우크라이나 지원 기획안인 포용, 회복, 효율을 위한 사회보호 투자를 소개하면서 러시아의 침공으로 막대한 영향을 받은 우크라이나 내 가장 취약한 계층들을 대상으로 한 29개 프로그램에 추가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획은 장애인과 고아, 후견인 보호 아래 있는 아이들을 돕는 것이 목표이며 우크라이나 정부가 보장하는 최저소득, 주거 공공시설 보조금 등도 지원할 것이라고 세계은행은 밝혔습니다. 아루 바네르지 세계은행 동유럽 담당 국장은 이 기획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약 1천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겨울철 취약계층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사회적 지원 제공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1일부터 전기자동차 배터리용 핵심 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흑연 제품 수출을 규제한다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 신문은 11월 30일자 보도에서 중국 정부가 민감도가 높은 특정 흑연 품목들에 대해 1일부터 수출 규제 조치에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복수의 중국 정부 관리를 인용해 흑연 수출 통제는 특정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국제 규범에 근거해 중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10월 흑연 관련 항목 임시 수출 통제 조치의 개선 및 조정에 관한 공고를 통해 이날부터 흑연 제품 수출의 규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고순도, 고강도, 고밀도 합성 흑연 재료와 천연 박편형, 흑연 등 관련 부품 등을 수출하는 업체들은 중국 당국의 선적 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흑연 생산과 수출국으로 전 세계 90% 넘는 흑연을 전기자동차 전지의 양극에 사용되는 물질로 정제하고 있습니다. 최대 수입국은 미국, 한국, 일본, 인도 등입니다. 미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가 첨단 반도체 산업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으려는 미국의 노력에 대한 보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패배할 경우 러시아의 다음 목표는 미국 등 북대서양 조약기구 국가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은 스스로를 돕는 것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조 부족과 무기, 자금 부족으로 우크라이나가 회복에 실패하면 러시아가 나토 국가들을 침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때가 되면 미국은 어린이들까지 싸움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동맹들로부터 원하는 무기를 제때 지원받지 못한 점 등으로 러시아에 대한 반격 작전이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겨울은 전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올 겨울은 전반적으로 전쟁의 새 국면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군대와 싸우는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으로부터 군사 지원이 불명확해지고 있는 점과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기후변화로 피해를 본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기금 운용에 합의했습니다. 유엔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아랍에미리트 연합 두바이에서 이날 개막한 유엔 기후변화협약 28차 당사국 총회에서 각국 대표단이 이 같은 내용의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 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사국 총회 28차 의장국인 아랍연합에미리트는 이 기금에 1억 달러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독일과 미국, 일본도 제공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군 항공기 24대와 함정 6척이 타이완 인근에 대거 출연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 11월 30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사이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들이 타이완 주변에서 이같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젠10, 젠16 전투기 각각 6대, 2대와 윈8 대잠초기기와 윈9 전자전기 각각 1대를 포함한 12대의 항공기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거나 타이완 남서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항적지도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브릭스 가입을 철회할 것이라고 오는 10일 출범하는 아르헨티나 새 정부의 외교장관 내정자가 밝혔습니다. 디아나 몬디노 외교장관 내정자는 어제 소셜미디어 X에 아르헨티나는 전임 정부에서 추진했던 브릭스 가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